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쭉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만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에 부분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주인이 멀리 가면서 세 사람의 종에게 그 재능에 따라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겨 주었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느 종에게는 두 달란트 그리고 또 다른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 여러분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달란트가 뭘까요? 우리는 달란트는 제일 큰 돈, 그러니까 우리 달러 같으면은 100불짜리 지폐가 제일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이 100불짜리 지폐라든지 한국 돈 같으면 5만 원짜리 이 5만 원권과 같은 지폐, 제일 큰 화폐 단위를 달란트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30절까지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게 되면은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가 19번이나 이 속에 나오는데, 달란트란 말이 나오는 곳곳마다 1이라고 하는 각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아랫부분에 각수 1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시면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 은의 중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중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달란트는 기본적으로 무게를 말하는 단위이지 무슨 돈을 말하는 그런 단위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게가 1톤이면 언제 어디서나 이 1톤은 1000kg이 돼야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은 이 달란트가 무게의 단위라면 언제 어디서나 똑같아야 하는데 옛날 그 당시에는 그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란트의 무게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서는 한 달란트가 60kg이었고, 그리고 옛날 이 구약 성경 시대 때에는 한 달란트가 34kg 정도였고,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가 있는 신약 성경이 코이네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그 다음에 몇십 년그 어간의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 그 지역의 기준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한 달란트가 고작 20kg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게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무게가 똑같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제일 적은 무게로 쳐준 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예수님 때인데 그 지역에서는 20kg이 한 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두 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이 되겠어요? 40kg이고 다섯 달란트는 100kg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돈에 대한 단위가 나오는 곳이 몇 곳이 있는데 가끔 나오죠.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오죠. 이 드라크마는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아주 기뻐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 단위인데 드라크마 하나가 어느 정도의 가치였느냐고 하면은 한 사람이 하루에 품삯 정도 하려는 그런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가 나오죠.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인데 이건 역시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정도의 가치였으니까 헬라의 드라크마와 로마의 데나리온은 환율로 따지자고 하면은 비슷한 것이었으면 1대 1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1 드라크마는 1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즘에 하루 일당이 뭐 작업장마다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챗GPT에다가 물어봤어요. 요즘 미국의 평균적으로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앙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240불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은금의 무게가 달란트인데 예수님 당시 은 한 달란트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몇 드라크마를 줘야 되나? 그 당시 무게가 화폐로 전환될 때는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나 되니까 일당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40불에다가 곱하기 6천 그러면은 한 달란트의 가치가 요즘의 가치로 나오게 되는데 144만 불이 나오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거기에다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다섯 달란트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곱하기 몇을 해야 됩니까? 5를 하게 되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720만 불이나 되는 그런 큰 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달란트 중에서도 은에 대한 달란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 달란트가 금이라고 할 경우에는 예수님 당대 때의 금 10달란트 그럼 200kg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가 했을 때에 보통 우리가 은을 은과 금을 비교할 때 15대 1로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은의 가치에다가 보통 곱하기 15를 하는데 그러면은 금 한 달란트를 기준해 보면은 2160만 불이 나오고 두 달란트는 4320만 불이 나오고 다섯 달란트는 무려 324 밀리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인지 친구가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가 2160만 불이라고 그 정도 가치라고 하면은 거기에다 곱하기 1만을 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갚기가 불가능한 그러한 액수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저지른 죄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큰 것을 나누어 맡기고 주인은 멀리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달란트를 받은 죄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자들이 되었나요? 남겨진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오해가 될 때가 많은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섯이다, 둘이다, 하나다 뭐 이렇게 수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사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숫자, 양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섯, 어떤 사람은 둘, 어떤 사람은 하나 이렇게 양에 집착하면서 그 다음에 묻는 것이 그러면 나는 몇 달란트, 그리고 저 사람은 몇 달란트인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많이 맡았느냐는 여기에다 시선을 두고 이 비유를 읽으면 이 비유를 너무나도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것은 장사한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뭘 했습니까? 장사했어요. 장사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장사했다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에르가소 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있습니다. 에르가소 마이, 이거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뜻은 일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뭔가 움직여서 하는 행위, 그게 일이잖아요. 그게 에르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 또는 행위라고 하는 이 명사 에르곤으로부터 에르가소 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파생되었으니까 우리 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좀 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사한다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일한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단어의 원뜻에 맞겠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물론 이 종들이 나가서 이득을 남겼으니까 이 번역하는 분이 장사한 거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이 나가서 뭐 한 겁니까? 일을 한 겁니다.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한다고 하는 것은요, 뭐 누군가의 존재를 말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일한다라고 하는 그 동사로 하나님의 존재를 규정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니.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일하시니 라고 하는 동사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장사한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동사, 바로 에르가소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 묻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종들 중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이 두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하여, 다시 말하면 즉시 가서 일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의 존재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참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지만 결코 그 존재를 생각해보면 값지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르가소 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지어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할 정도로 극히 그 존재를 지극히 귀하게 만들어주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그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참 많아요. 좋은 사람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아, 그래,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참 많아 라고 하는 그 말이나, 또 여러분 은행에 가면 혹은 은행의 세이프박스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금도 많이 있고 돈도 많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그럼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이 많으면은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은행마다 은금 보화가 가득하다면 그래서 뭐 어떻다는 겁니까? 거기 많대. 많대? 그래서요.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금이 많고 은이 많고 많은 좋은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금이나 그 돈이 솔직한 얘기로 나에게 와서 내 것이 돼줘야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 은행에 가니까 돈 많더라 금이 많더라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능력도 많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봤자 나에게 무슨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좀 현실적인 얘기지만은 그 좋은 사람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내게로 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도와주기 전까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그때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다른 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일어나서 걸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거 그게 뭡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 움직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계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떤 물건처럼 명사적 존재지요. 어디에 꽃이 있고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나에게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철학을 공부할 때 일반적인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 가만히 있습니다. 그 신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물을 때 어떤 철학자는 신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 신성이 마치 그릇에 물이 넘쳐가지고 흐르는 것처럼 그 신성이 흘러넘쳐서 그 넘친 것들이 주변에 흘러가면서 세상 만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설명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있죠? 뭐에 빠져있습니까? 사랑의 의지가, 신의 사랑의 의지가 없는 거란 말씀입니다. 신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신이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저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만들어진 것이 고통을 받을 때에 신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아, 그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니야. 그냥 저절로 굴러가서 생긴 것이지. 신은 아무런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학적으로 이런 설명을 할 때 이 설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출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출, 굴러내려가서 저절로 생긴 거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걸로 그러고 끝난 걸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 창조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을 창조하시고 내일 창조하실 것이고 내일의 우리 모습도 창조하실 것이고 모든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나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만들고 내가 사람의 미래까지 다 만든다. 그러니까 그 피조물, 만들어진 것들의 고통이 하나님 마음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이 고통을 받을 때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서 피조물 되는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온 동네 마을로 다니시면서 병들고 가난하고 불쌍한 그러한 사람들을 곁에서 뭔가를 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움직이시는 모습, 일하시는 모습.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할 때 그게 예수님의 존재를 규정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오래된 노래지요. 오래전에 누가 불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눈으로 말한다고 하는 그러한 노래가 있었어요. 참 황당무계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으로만 말해. 또 말하는 거. 나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아무리 뭐 하루 종일 말해봤자. 여러분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움직임이 있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이 아니죠.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 여러분 이게 뭡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일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움직임 그게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일하시는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들의 존재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기만 하는 삶에서부터 움직이는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사적 삶에서 동사적 삶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달란트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현상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달란트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가서 뭔가를 움직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린다면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이지.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물건을 가져놓고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런 인생은 명사적인 인생이고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상도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최인호 작가가 쓴 건데 이게 드라마로 만들어져가지고 방영되고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홍득주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고 뭐 돈을 구워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세 사람이 그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홍득주가 그래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한 대박 쌀과 그리고 보리 한 대박을 빌려주면은 앞으로 한 달 동안에 뭘 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저희 집에는 식구가 6명이나 있는데 그 뭐 두 대박 가지고서는 입에 불질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그걸로 죽을 소설에도 조금씩 아껴 먹어가지고 한 달을 버티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한 사람은 그 한다는 말이 봉지 한 30개를 준비해가지고 조금씩 다 그 두 대박을 거기다 조금 나누어서 30봉지를 만들어 두고서 봉화를 해놓고 난 다음에 하루에 딱 한 봉지씩만 빼가지고 먹으면서 한 달을 버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고 하면은 여러분 언제나 정답은 3번이잖아요. 아시죠? 그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한꺼번에 다 먹겠습니다. 아니 그걸 하루에 한꺼번에 다 먹고 치우면 어떻게 하나? 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 그거 먹고 난 다음에 배심 먹은 힘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홍득주가 나머지 두 사람은 다 내보내고 하루에 다 먹고 그 힘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 사람한테 이봐 저 사람에게 50냥을 갖다 주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가지고 30봉으로 나눠가지고 조금씩 먹고 그 자리에 방구석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거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먹고 힘을 내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탈란트 비유가 오해될 때가 많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자꾸만 주변 사람들에게나 우리가 생각할 때 다섯 달란트세요? 두 달란트세요? 여기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니까 여러분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졌나 얼마나 받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지 일하는지 움직이는지 땀 흘리고 뛰어가고 있는지 뭔가를 하고 있는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역동성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언제나 이 역동성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뭔가 막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가만 있으면은 그게 한 달란트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작더라도 그 속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앞에 오셔서 숨죽이고 가만히 계시려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곳에는 언제나 무언가의 역동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강림이 있은 이후에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가만히 있었나요?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다락방에서 숨죽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는 다락방에 숨어있고 다락방에 와서 뭔가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꼭 숨어 있었어요. 다락방 문을 열고 광장으로 세상으로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그들은 다락방 문을 열고 광장으로 뛰쳐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이야기했고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선도하고 그 살아서 역사하는 모습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하는 이 소유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소유는 명사적 삶을 사는 사람의 관심사일 뿐입니다. 그 물건, 그 소유를 여러분, 생명이 흐르는 삶으로 전환을 시키는 데에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아, 그 사람 얼마 가졌대요? 이렇게 묻지를 말고 아, 그 사람이 요즘에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엄청나게 건강하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건강 가지고 그 사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생명의 의가 흐르는 그 역사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이걸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을 평가할 때 그 가지고 있던 소유의 양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에요. 야, 너 10개 가지고 있구나. 내가 5개 줬는데 내가 2개 줬는데 넌 4개나 가지고 있구나. 2배나 불렸구나. 그 가진 소유의 양으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동안 남겨진 자로 사는 동안에 그가 뭘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그걸로 평가한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고 쫓겨난 것은 한 달란트밖에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물건처럼 갖다가 파묻어놓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달란트도 가만히 있었고 그 파묻어놓은 그 종도 그 곁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두 종들은 부지런하게 움직일 뿐만이 아니라 이 달란트도 시장에서 물건으로 바꿔가지고 물건이 또 돈으로 바뀌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창출해 나가는 가만히 있지 않는 달란트가 되고 여러분 그 종들도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삶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데다 여러분 관심을 두지 말고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기도가 뭘까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갖다 파묻어놨는데 기도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선 기도부터가 하나님,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저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할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착오를 저지르지 않고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렇게 시작하고 그것이 매일 같이 진행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산적인 그런 기도가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게 될 겁니다. 그냥 파묻어놓고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무슨 기도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을 가지고 거룩한 땀을 흘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땅 속에 파묻어 놓은 것과 같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땅 속에 들어갈 존재가 우리들인데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내 인생을 땅 속에 묻어놓는다고 하면 어차피 들어갈 흙 속으로 미리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땅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았다고 하는 말이고 땅 속에 묻힌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인데 인생을 값지게 움직이면서 땀을 흘리면서 창조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숨은 쉬고 있지만 이미 나는 관속에 누워서 무덤에 들어간 것과 똑같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명사적 삶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고 장례식까지 끝난 인생과 같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얼마 되든지 간에 내 인생이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 상관없이 나에게로 다가오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처럼 나도 내 인생이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움직이며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주님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체 심령 속에 뭔가 움직임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존재하기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걸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위한 창조적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살 날이 많을지 많지 않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망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욕망이 아니라 열망이에요. 그런 열정을 일으켜 주셔서 내 인생을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끊임없는 어떤 기대와 연구,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은사 등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상관없이 심지어는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신 다음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요새 뭔가를 연구하고 있어요. 요즘 그걸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여러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아유, 목사님 내가 뭘 하겠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나를 땅속에 파묻는 그런 비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목숨 있으시죠? 목숨은 목 더하기 숨입니다. 그래서 목숨이죠. 목은 다 있을 거고요.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예? 아 목이 있네. 예. 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숨도 있잖아요. 숨도. 여러분 숨 한번 보세요. 숨은 한번 들이마시고 한 번은 내쉬는 게 숨입니다. 그런데 숨만 있어도 안 되고 목만 있어서도 안 되고 목에다가 숨이 합쳐져야 이게 목숨인데 여러분들이 들이시고 내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셔야 됩니다. 또 그걸 갖다가 내뿜을 때는 그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이지만은 아, 정말 내 나이가 50이고 60이고 뭐 70이고 80, 90이 됐는데 아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인가 벌써 나를 장려한 것은 아니겠지 생각해 보시면서 평범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심령 속에서 아주 강력한 도전을 받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도 일하시고 주님도 일하셨는데 우리도 일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필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녹슬어 없어지는 쇠붙이가 되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는 쇠붙이 같은 인생이 되라고. 이런 달아서 없어지는 쇠붙이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움직이는지, 달려가고 있는지, 가만히 있는 물건이 아니라 꿈틀거리고 뛰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이 시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시고 주님도 일하셨으니 우리도 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처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를 땅속에 파묻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일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주간에도 복된 날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쁨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살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석장로님 그리고 박권사님 그리고 우리 송전도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랜 시간 어렵게 지나는 환우들 어려운 문제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실마리가 풀리게 하옵시고 식구들 모두와 함께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살아있는 기쁨을 주님 안에서 맛보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출타 중인 우리 식구들에게도 좋은 소식 전하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께 하사 주의 일꾼 사무시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굳어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